우리 삶에 이렇게 마지막 날이 주일이 되고 새해를 주일 내서 월요일 될 때 맞이한다. 이게 참 굉장히 귀한 시간인 줄로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도 이렇게 굉장히 감사한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와서 여러분하고 한 달 동안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굉장히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1500년에 걸쳐서 36명 정도가 이렇게 쓴 아주 방대한 책인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이것은 아주 큰 강물 같은 이야기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주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기쁨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창세기 1장 2장이 서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결론, 그 나머지 중앙에 있는 1185장의 이 방대한 내용은 본론이다.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읽어볼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지으신 자연 만물과 인간에게 비록 죄로 말미암아 많이 오염되었고 많이 변질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자연 만물과 인간이다. 앞으로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에 보이는 자연 만물과 여러분이 수없이 부딪히는 사람들을 볼 때 월즈워스가 말했던 그 무지개를 볼 때 뛰노는 그 가슴의 감격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우주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부분인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이 메시지를 많이 못 들어봤어요. 천당이 정금인데 유리같이 맑은 금인데 그 안에 각종 보석들로 기초석을 놓고 성벽이 있고 이런 곳인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에 해당되는 이런 거대한 구조로 천국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곳에 보니 내 본문에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이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행 아니면 천국행이다. 이 메시지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100번 이상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야, 결론은 이런 거구나.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너는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우리 가족들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이 세계 민족대인 사람들은 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놓여져 있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도전의 질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지난 1년 동안도 여러분 참 힘들게 오셨는데 성경을 딱 붙들고 이 성적인 문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거짓말을 지어내고 좋아하는 사람은 유황 불못에 떨어진다고 하는 이 확실한 내 본문에 다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나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이 마귀와 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나는 성령님과 함께 어려운 자,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빛과 어둠 사이에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복과 저주 사이에서 나는 선택하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전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래 우리 한국교회의 송구영신예배 전통은요 밤 10시경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송구예배 주로 회개와 관계된 예배를 드리고 0시가 되면 새해를 맞이하는 영신예배에서 2시간 드리고 한 4시간 정도 기도하는 이게 우리 한국교회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나면 다시 조금 건강하고 영적인 독종과에 속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우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1월 1일 날은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아 체력이 영역이고 영역이 체력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3부에 오신 분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마지막 낮예배와 같은 상황인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성전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오늘 밤에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를 맞이하고 지금까지 잘 해보지 않았던 아 진짜 한 해를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이 연말 계산을 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번 구상을 해보는 복된 시간을 가져보리라. 아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과 21절을 이제 이 말씀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함께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신약으로 넘어올 때 기록된 순서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가 먼저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한 9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데 27권이 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와 있고 이 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은 왜 마태복음 1장 1절로 시작하는가? 아, 그러면 구약은 무슨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가? 그 끝을 맺고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떤 연결이 되는가? 이런 질문이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론을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와서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 하와 숨어있는 곳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원수 관계가 있다. 이걸 여러분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역사가 소용돌이 치는 현장을 보면서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삼중 원수 관계라고 하는 흐름에서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여자와 뱀이 원수 관계다.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가족들의 신앙 운명은 신앙의 장례는 내 손에 달렸다 하는 이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 걸음을 잘 걸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아내를 두고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내 아내가 내가 지식으로 동거하고 잘 이렇게 보살피고 감동을 주어서 자주자주 소리 나지 않는 눈물이 감동받아서 흘러내리는 이런 내가 괜찮은 남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거를 가지기 바랍니다. 둘째가 뭐였습니까?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원수관계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려는 분들 중에 한 200명이 참석을 못했다 그래요. 이게 이런 현장입니다. 뱀의 씨가 있고 여자의 씨가 있다. 그 사이가 원수관계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은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읽어보시면 성경을 마감하는 마지막 대목에도 아주 치열한 거기에 여인이 나오고 여인의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용이 나오고 용은 곧 사탄인데 또 옛 뱀인데 이 용 밑에 짐승 중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서 이 정치권과 종교계를 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구잡이 죽이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일어나게 되는 이 치열한 원수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참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 1년도 절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생명적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 여러분 오늘 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진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여자의 씨와 뱀 사이의 원수관계인데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마귀는 손톱, 발톱, 이빨이 다 빠져버린 마귀의 힘을 없이 하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쓰레기니까 성령님의 쌍피자루로 쓸기만 하면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명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이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중 원수 관계 중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여인의 씨와 뱀 사이의 원수 관계를 이해하고 이제는 뱀의 씨와 이자의 씨,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 사이에는 끊임없는 이러한 갈등과 투쟁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5절을 가지고 처음 여러분과 만났어요. 아,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든 그 문제, 육신의 병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또 가족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관계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죽음의 공포의 문제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밖에 없다 하는 이 점이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밝히는데, 그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12절, 13절을 읽어보시면 꽃 같은 맥락이 또 발견됩니다.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야, 악한 자가 있다, 속이는 자가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년도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인내, 우리가 가진 위로라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관점에서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삶의 현장은 여전히 참 극렬한 원수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 쪽에 내가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내가 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는 반드시 성령님을 위해 씨를 뿌려 영생을 거두는 확실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이 양 사이에서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구약 성경은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이 성경은 말라기스가 맨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또 시간 있으면, 제가 오늘 과제를 많이 드리는데 시간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있으면 말라기서 3장 4장을 읽어보세요.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아, 예수님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나의 사자라고 번역한 이 나의 사자가 히브리 말로 말하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란 뜻도 되고 또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도 되는 거예요. 주전 430년경에 구약을 마무리할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거기 여러분이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그게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나의 사자, 엘리야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게 신약에서 그렇게 밝혀주고 있고, 거기 보면 큰 임금 또 어로운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 어로운 태양은 누구냐 하면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보이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거기 말씀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다리게 만드는 내용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족보로 바톤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말라기로 끝나지만 본래 유대인들이 가진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역대하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전 200년경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과 흩어져 있는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국제어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순서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라기로 끝나는 그 헬라 말로 번역한 성경 순서를 따라서 우리 성경이 있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약이 39권이지만 그들은 성경이 구약이 24권되는 권수도 줄어들고 우리는 12권의 소선지서로 보지만은 유대인들은 이거를 한 권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맨 마지막 성경이 뭐냐면 역대하서란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면 항상 제일 먼저 읽고 제일 마지막을 읽고 이렇게 되죠. 구약을 마감하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로 끝나고 있다. 자, 우리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에서 마태복음 1장으로 바톤을 넘기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제 화면에 놓은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골에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주전 538년경에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함락시킨 페르시아의 원조가 되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레미야 때에 예언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스룹바벨과 요수와 같은 지도자들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분들이 볼 때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한 말씀이고 굉장한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실제 우리 현실은 그 소망을 갖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상황이다. 여러분과 저도 좀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의 그 약속은 7487개로 알려진 이 약속은 엄청난 이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막상 내 삶 현장을 보면 하나도 뭐 나아진 게 뭐 있냐? 내가 건강이 좋아졌냐? 뭐 재력이 좀 풀렸냐? 무슨 명예를 회복했냐? 무슨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잘 확신이 응답을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약을 마감하는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처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야, 우리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70년의 포로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 왔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왔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지었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란 말은 명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구약에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가리키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예호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 이샤야후 모시아 뭐 이 구원한다는 단어와 관계된 많은 명칭들이 구약에 깔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실 예수 우리 인생을 진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마 여기 우리 어머니의 가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거 읽을 때 좀 감동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로 말하면 이 아들이 나올지 딸이 나올지의 확률이 50% 50%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이렇게 섭포했어요. 제 첫 아이가 하도 어머니 배를 많이 차길래 아들이 놀고 아들이다 그랬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아들 같은 딸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 자기 백성을. 이 자기 백성이란 말이 어디서 바톤을 받은 겁니까?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에서 받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이름 그대로 예수 구원, 예슈아 이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를 쭉 읽어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히브리어로 임마란 말은 함께란 말이요. 누우란 말은 우리란 말이요. 엘은 하나님이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절망의 시대에 이사야에게 아들 둘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를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역대하서 36장에 있는 말씀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확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간이 많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은 3시 반에 또 아주 중요한 교회적인 이런 공적인 우리 재직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1장 2절서부터 사실은 1장 1절서부터 전체 이 족보 속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간단히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그 다음에 뭐죠?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몇 대? 14대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사로잡힌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몇 대? 14대다. 14대란 말을 가지고 구약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역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 여러분 공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14이란 단어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다윗이란 단어를 숫자로 계산하면 14이 됩니다. 다 하는 게 4예요. 알렛, 뱃, 기물, 달렛, 다, 4. 그 다음에 위 하는 게 6이에요. 그리고 더 하는 것도 다와 같은 거니까 4. 4 더하기 6 더하기 4. 14.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 같은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자 중에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마음 같은 사람이라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유대인들의 국기를 보면 삼각형 두 개 엎어놓았는데 이걸 우리가 코카베이 다윗, 다윗의 별이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 가장 성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번역을 시작하지만 본래 성경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 이걸 제가 문자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먼저 앞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모든 족보를 다윗이란 이름의 14이란 숫자를 걸쳐서 딱 3등분 해가지고 14대, 14대, 14대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남은 생애에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 확실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송 부를 때는 여러분이 이게 왕이 누구냐? 이 주님이 누구냐?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왕이신 저의 하나님, 제가 주님 높이고 영원히 예수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구약의 시편에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을 읽을 때 부를 때 이 왕,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아멘. 거기 여러분이 예수님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은 속에 전기가 오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중요한 구절이 많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 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데요. 딱 한 구절만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이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그럴 때는 여러분은 창세기 12장 3절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역사의 사실인데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즉 유대인 즉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축복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다 복을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깔보는 자, 여기 저주라고 하는 말에 기부터는 깔보는 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깔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깔보임을 당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지난 여름에 처음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역대하서 7장 14절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다윗의 아들로 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상한 잡다한 이런 팔레스타인에서 오는 소식이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헷갈리지 마시고 마땅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란 점을 그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1967년 6.1 전쟁의 3일째 되는 6월 7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샬루 셀롬 예루살라임, 예루살렘의 평화를 간구하라. 이슬라유 오아바이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길을 가야만 우리 한국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에 아까 읽으셨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깔보는 자를 내가 깔보는데 거기 나오는 마지막 말이 뭐냐면 너 안에서, 우리말로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너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너 안에서란 말이 뭐냐 하면 수단의 특정성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는데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급히 회복해야 될 중요한 주제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 안에서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렇게 해서 쭉 흘러가는데 유다지파 쭉 흘러가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안에서란 말은 딱 집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이만큼 온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건국 초기부터 감리교 이운영이라는 목사님을 기도를 시키면서 장모인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함으로 재헌국회가 시작되는 이런 식으로 한국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을 주어로 내세우기 때문에 뭐 열악한 것 수많이 많고 우리 주변의 온갖 강대국들이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처럼 잡아먹으려고 날뛰지만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눈동자 같고 하나님의 보좌에 쌓인 생명 같고 오늘 여기까지 지난 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협들을 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은 건재하고 신앙적으로 건재하고 오늘도 수많은 뜻 있는 성도들이 전국 각지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한국식 스타일로 이렇게 밤을 지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 여러분께서는 너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수단의 특정성이고 그 다음에 목적의 보편성은 뭐냐 하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 부르면 차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유한 구원을 준다. 아무나 오게, 아무나 줘서 정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벽을 넘어서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8절 한번 다시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 속에 이제 여러분의 내용을 이제 2절부터 보시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충만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혈통적인 후손들을 밝히는 그 내용 안에 엉망진창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온갖 종류의 이야기들이 다 그 속에 가득 들어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초장부터 이것은 함께 섞이면서 유대인의 순수한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벌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유다가 어떻게 자기 자손을 만들었습니까? 여기 유다도 분들 나오죠? 이름이 네 명 나오죠? 다말이 나오고 또 룻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은 안 바뀌었지만 우리아의 아내란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들은 너무나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말은요 자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자녀를 얻어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결국 자기 시아버지를 술먹여가지고 시아버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룻이라든지 나오미는 룻이라든지 이 기생 라합은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아니 이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를 보면요, 유다 지파 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갈렙이 들어있어요. 이 갈렙이란 말은 계란 말인데, 아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구나. 유대인에게 계란 말을 붙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유다 지역에 살던 족속인데 이 족속이 결국은 기본 거민에 해당되는데 결국은 들어와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다와 그 형제란 말도 나오는데 2절에 그 형제가 누굽니까? 그 중에 나오는 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결국 애굽에서 이 귀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나시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낳은 아들이 바로 열두 지파의 두 명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읽어보시면 죄악의 실제를 가리키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이는 것을 가리키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역사의 많은 현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중에서 오늘 아침을 지나면서요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좀 실감 있게 하라고 오랜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지만 이 지옥이 실제가 뭐냐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다. 이 죄라는 말 또 죄의 결과가 결국 죽음인데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신 분이 십자가에 정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은 큰 체험적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가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지구상에서 죽음 앞에서 석가는 80에 설사로 배탈나가지고 줄줄 하다가 죽었어요. 공자는 72살에 늙어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는 71살에 독약을 마시고 죽었어요. 여러분 쓰나미같이 우리나라에도 몰려와 있는 이 무슬림들의 모하멧은 50대 후반에 양고기를 좋아하니까 유대인 여자가 어깨 양고기에다가 독약을 발라주었는데 세상말로 아나콩콩이죠. 그거 먹고 독이 온몸에 번져가지고 남자 구실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62살쯤에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들이요. 예수님 하실 말씀 뭡니까? 나는 내가 죽음에게 내 생명을 넘겨줄 권세도 있고 도로 뺏을 권세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목숨을 죽음에게 넘겨주고 스스로 버린다는 말 할 수 있는 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2장 8절에 가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지구상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의 실제를 맛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셨고 그래서 우리를 능히 죽음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형을 얻어내린 빌라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사형 집행관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사형당하던 동료 죄수 이 세 사람이 다 예수님 죄가 없다 그랬어요. 중국말로 하면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왜 달렸습니까? 왜 그런 능기처참 백만 년이 지나도 알 수 없는 이런 곤욕을 당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죄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보태고 빼고 비틀고 덮는 게 제가 죄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요. 직장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밥을 만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만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내가 오늘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바닥도 닦아주고 그를 또 씻어주고 헌신해야지 이런 신령한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는 내 아내가 뒤통수라고 해서 바닥 닦고 그릇 씻고 뭐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이래 하는 말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본래 가졌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말 손들어보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마음을 건드리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본색이에요. 내 입의 냄새는 못 맡고 남의 입의 냄새는 맡으니까 식사 직전에는 서로 입에 나는 악취 때문에 서로가 뒤끄름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셔서 나를 실제적으로 구원하셨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20년 목회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참 많은 걸 느꼈는데 이 전화기 문 두드리는 사람 자동차 사고 나는 거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잡히면 그냥 그대로 가족 전체가 추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잘못한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면 이거는 벌 주려고 오는 거고 심판하려고 오는 거예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족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우리의 평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만족을 주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하고 우리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아 이제 새로운 본론 결론 내가 이 큰 골격은 잡았으니 살 채우는 작업을 아 어디를 펴든지 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그 골격으로 어려운 자는 거룩한 자는 불의를 행한 자는 더러운 자는 마태복음 2장에 딱 가니까요 예수님 탄생을 들었던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과 계산된 만 두 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버리는 에서더 시대의 모르드개 때문에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히틀러가 그 당시 한 1400만 되는 유대인들을 가운데 이걸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다 못 죽였잖아요. 결국 600만만 죽였지 한 700만은 살아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지금 드디어 유대인 중에 700만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650만이 남은 106개 나라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야 그렇다. 이 마귀의 씨는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언제나 같은 꼴이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헤롯의 이러한 학살 장면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부를 찬송처럼 빛과 어둠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해서 생명을 취하고 복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는 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은 또 다가오는 새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